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어지러운 열왕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던 엘리야. 혈혈 단신으로 왕의 세령을 등에 업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싸움에서 압승을 이룩하는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뎀나무 그늘에 누워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에 선 엘리야.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엘리야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라샤스 합창단 메조 소프라노의 반효진이 부른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으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엘리야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 없이 홀연히 나타나서 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다가 또 홀연히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사라진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어지러운 열왕시대에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을 언급할 때 네. 항상 모세와 함께 등장하는 분이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독보적인 선지자인데요.
네네.
그렇게 능력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시험에 들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지 불과 아마 몇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렸어요.
예,
원인이
예.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첫째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이세벨인데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9장 3절에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네.
형편을 보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형편을 너무 자주 보죠.
네.
예. 엘리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네. 형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예, 그때는 정말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네.
그들을 죽일 수 있었고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형편을 보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우리가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름 캠프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경영 자매님 내려오면은 그 기쁨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죠?
네.
예?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은 그때는 참 기뻤는데.
아, 좋았는데.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예. 네. 그래서 왜 그렇지? 자꾸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어떤 병이 되느냐 하면은 수양에 가면 뭐 해. 그때만 좋지. 뭐 갔다 와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내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제가 2015년 3월 5일에 금천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에 형제 자매들 몇 명이 모였는지 한번 가서 모아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도 5명이 딱 모여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형편이
그렇죠. 보이죠. 형편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지요. 형편은.
아, 정말 공감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계산이 쫙 돌아가는데
네.
야, 이게 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가스비 이제 막 뭐 비가 많잖아요. 이게
네.
거기다 이제 자동차 제 소형 자동차 있으니까 그 연료비 또 유지비 보험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구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네.
이 참 좋은 소리 같지만 이게 전부 형편을 보는 데서 나오는 소리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아 내가 이걸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종이 내게 주신 말씀을 버리는 것이구나.
형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그걸 모르면 네. 형제 자매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었고.
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처음에 개척을 제가 1986년도에
네.
경북 안동에서 했었습니다.
안동에서?
예.
네.
그때는 2014년, 15년보다 훨씬 어려웠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또 저희 성교회가 많이 작았죠.
그렇죠.
네.
누구 말대로 누워있는 교인 한 명, 앉아있는 교인 한 명. 우리 집사람하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
우리 지혜.
네.
그리고 이제 그물만 그때는 덩그러니 얻어줘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전부 뭐가 보이겠습니까? 형편이 쭉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참 그때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언제까지 어려우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때까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주도 또 이제 그 뒤에 갔거든요. 거기도 가서 보면 제가 참 이 우리가 이게 형편을 보는 눈이 너무 밝아요.
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잖아요.
네.
그 형편을 보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걸 이제 생각나면서 아 그때 내가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형편을 보고 형편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버리는 것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자네가 거기 가면은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할 거다 하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먼저.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형편을 보면서 형편을 받아들이니까 자연히 형편과 반대되는 그 말씀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등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 내가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네.
항상 간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 생각하고 자면서 또 그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또 그 이야기 빠짐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부인회, 청년회, 장년회. 그때 청년 이제 한 명 있었거든요.
네.
노처녀 35살. 예, 부인 또 이제 몇 명. 작년에는 아예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요.
네.
예. 근데 하여간에 수요 예배, 일요일 낮 밤. 정말 제가 거의 제 기억에는 네. 빠짐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안에는 큰 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마음 안에는 큰 교회입니다. 1년에 100명이 연결되고 네, 그랬습니다.
네.
사실 그 형편으로 보면 1년에 100명 연결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성교회에서 100명 되는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예요. 규모가. 그런데
네.
이제 그게 과연 1년에 될까? 또 현실적으로 요즘 우리 시대가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런 형편들을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지났을 때 보니까 제 손에 명단에
네.
제가 마치 사람이 120명의 명단이 주어지는
그랬군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은 한 70명까지 나왔던 거예요.
네.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이제 70명 정도 모였는데 절반은 중국 조선족.
네.
그래서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하나 안 해요. 니하오. 다 조선족이니까
네.
99% 조선족이에요.
네.
어쩌다 한족 한두 명 와도 자기들이 다 통일 다 해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자칭 제가
네.
한중합작교회 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네. 또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네.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사도행전 16장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잠시 등장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 지배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사탄은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사탄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시험에 들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형편 같지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그 보여주는
네.
형편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이제 소망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편이 꼭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것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편을 보면은 절망이었습니다.
네.
옛날이니까 재판도 없고
그렇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정말 그 감옥 안에 이렇게 쇠고랑에 차여서 기약도 없는 그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신라가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네.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이끌고 인도하고 그래서 이 죄수들이 간수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최초의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도아디라 스승 첫승의 빌립보 교회가 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것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창세기 예를 들어 35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베냐민 마지막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 라헬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형편에 딱 맞는 이름이죠.
그렇죠.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아기를 낳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아기를 낳는 그 감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엄마가 죽어간다. 얼마나 슬퍼요.
진짜 갓난아기를 네. 두고 내가 먼저 떠난다고 했을
그렇죠.
때 네, 너무 슬프죠.
예, 우리가 네. 동물의 왕국 같은데 보면 짐승은 태어난 지 5분 안에 네. 꿈틀거리다가 뻘떡 일어나가 쫓아다니고 젖빨고 하는데 사람은 1년 동안 키워도 겨우 그죠? 아장아장 그래가지고
네.
몇 년을 키워야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데
맞아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엄마잖아요.
엄마죠.
예. 근데 그 엄마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슬픈 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네. 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좀 믿음이 있었던 시절이어서
네.
야곱이 얼른 이름을 아니다 베냐민이다 하고 오른손의 아들이다
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베냐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야곱은 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아이를 봤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줘서
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하는데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내를 4명을 주고 자식을 12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네.
그 약속 안에, 그 계획 안에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룰 거다.
네.
그래서 베냐민이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베논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네.
베논이가 돌잔치한다. 슬픔의 아들이 돌잔치한다. 슬픔의 아들이 학교 간다. 슬픔의 아들이 졸업한다. 슬픔의 아들이 결혼한다. 슬픔의 아들이 취직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픔의 아들이 죽었다. 평생을 아마 슬픔의 아들로 살았을 아유,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슬퍼지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 돌잔치를 한다. 오른손의 아들이 학교 입학을 한다. 오른손의 아들이 졸업을 한다. 오른손의 아들이 장가를 간다. 오른손은 여호와의 권능이거든요.
네.
그 오른손의 아들이 취직을 했다. 예. 오른손의 아들이 죽었다. 평생을 오른손의 아들로 살다가
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사람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사탄은 항상 절망의 조건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빠뜨리지만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다.
예.
네,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느냐 절망의 조건을 바라보느냐는 큰 차이를 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사도 바울은 태풍이 불어도 또 독사에게 물려도 그것이 다 감사한 일로 바뀌어 있는데요.
예.
사도 바울은 믿음이 세니까 다 네.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예.
우리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지 않나 이런 예.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돼요.
네. 근데 조금 더 세잖아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네.
그 네. 성경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 말씀이 있었군요.
네.
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시험 들었잖아요.
네.
그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네.
그래가지고 죽여주세요. 목사님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냥 죽으면 되지. 또 뭘 도망가가지고 죽여주세요. 또 왜 네. 죽여주세요.
그 제가 이렇게 지리를 한번 보니까 네. 도망가도 엄청 멀리 도망갔더라고요.
그럼요.
네.
왜 도망을 가요? 죽여달라 하면서.
네.
그냥 죽으면 되지.
네.
여자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그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네.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리 생각해.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목사님은 신령해. 목사님 복음을 사랑해. 그런데 반대로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네.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복음을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절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다.
예.
네.
그게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다.
네.
예.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렇게 안 하죠?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네.
예, 시험이 들어서 어디로 갔냐면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야. 또 이제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거든요.
네.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돌멩이야.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그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네. 살아 계셨던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악한 사람이다. 대적자다.
네.
근데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살아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인데
네.
바로 그 베드로 안에 살아계셨던 예수님, 바울 안에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박 목사님 안에도 살아계시지만 우리 이규영 자매님 안에도 살아계시고
네.
제 안에도 살아계시고 이 방송을 듣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으로 통일하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 김충환 목사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병실에 갔을 때 완전히 사망의 분위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생각하신 것은 예수님이 만약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네.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군요.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네. 예수님과 네. 연결시켜서 생각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일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망하고 싶으면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것 같을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네.
창세기 16장에도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일 안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일 안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그 생각.
네.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놀라우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부르는 만보 싸와싸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매입니다. 최근 남편과의 갈등이 잦아졌는데 신앙 문제도 얽혀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결혼 4년차에 접어든 우리 부부는 요즘 자주 다툽니다. 이유는 특별한 것보다 그동안 신혼이라고 참아왔던 성격과 생활습관 차이를 더 이상 못 참아서인데요.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울 순 없으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모든 걸 전부 다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전부터 남편이 목사님과 상담을 자주 하는 건 알았어요. 고민이나 문제가 생길 때 인도를 받는 건 좋으니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담을 한다는 명복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시시콜콜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우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남에게 말하기 힘든 제 사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해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수준이냐면 싸운 이유라면서 제 화장실 습관까지 말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선 낯뜨거워서 목사님을 도저히 못 쳐다보겠고 남편은 성도로서 신앙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소한 가정사까지 왜 목사님에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남편과 최근 더 싸우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그만 말해라. 남편은 아니다. 말해야 한다. 대체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신앙 상담을 위하여 5만 가지 가정사를 오픈하는 남편에 대한 고민입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한다. 특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남편을 보며 아내 되는 자매님을 괴로워하세요. 저 같아도 싫겠어요. 이거 너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하죠?
네. 이런 것은 이제 성격 차이 같고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
아, 생각의 차이다. 네.
그래, 이 남편은 좀 자기 연약한 모습을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 같고요.
네.
또 시시껄렁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큰 거 가지고는 큰 싸움이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고 네. 싸움이 시작이 되어서 큰 싸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 남편이 교회 목사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회자와 성도가 원활한 마음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죠?
네. 그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고민이나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또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것은 칡과 이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네.
얽혀 있는 것을 스스로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풀어주는 건데 풀 줄만 알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못 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자주 나가서 그걸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도 부부 상담해 주신 적 많으시죠? 어떨 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혹은 고민이라고 이런 거를 가지고 왔나? 그렇, 그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부부싸움을 해서 네. 이제 목사님에게 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나갈 때 보면 네. 예. 제가는 심각했는데 네. 목사님은 원래 큰 것 갖고는 안 싸웁니다. 아무것도 안 작은 것 갖고 싸웁니다. 네. 그래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마음을 보탬이 다듬냐면 네. 목사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형제가 방구 끼는 것 때문에 많이 다쳤습니다. 야, 그런 걸로도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네. 너무 심하게 끼신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런데 네.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네. 또 제가 끼는 거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속이 상했던 게 이불투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방구가 나와가지고 이불을 네 이제 막 네, 걷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되잖아요. 네. 예, 형제님도 의도하지 않고 나간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리 인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에게 사생활을 다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든지 이야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편안하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아, 우리 남편은 내 목사님에게 편안하니까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아내가 그렇게 받을 믿음이 없는데 또 이제 상담을 받는 것은 부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상담을 사실 받는 건데 네. 이게 싫다고 하는 걸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부부가 저도 이제 서로 안 듣는다고 싸운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를 제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부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형제도 자매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네. 또 자매도 형제 말을 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 이렇게 들어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저희도 서로 네가 안 듣지 내가 안 듣지 이렇게 싸웠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 말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내 얘기를 이렇게 듣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이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 전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 제일 섭섭할 때가 뭐냐면 내 이야기를 무시할 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진지하게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아예 이렇게 딱 무시할 때 그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자신의 마음을 목사님께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 자매님은 오히려 목사님을 보면 민망하게 되었어요. 이를 어쩌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 형제는 이제 목사님 앞에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매님도 그런 부분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고 가서 목사님에게 다 이게 마음을 표현을 하면 이제 자유가 올 거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우리가 도둑질도 같이 하면 판단할 수 없는데. 네. 예, 안 하면 이제 판단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남편의 그 마음이 있을 텐데 네.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만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자기도 목사님에게 가서 아니면 사모님에게 다 이런 것이 어렵고 저런 것이 어렵지 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형제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네.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목사님이 편하실 것 같고요. 자매님은 이제 사모님이 편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쾌하고 목사님을 뵐 때 이제 마음에서 이제 껄끄러운 거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사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신의 이야기를 뭐, 목회자나 또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하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다 이제 신앙에서 오는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그래 아주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싸우면서 큰다고 이렇게 했는데 마음의 세계도 이렇게 싸워가면서 이제 자라지게 되고 또 튼튼하게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인정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이렇게 그 안에 넣고 풀어간다면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소리도 듣고 누명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세상적으로 풀려면 절대 이렇게 풀어질 수 없지만
네.
또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런 소리를 왜 내게 듣게 하실까? 네,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할 때 그 요압이 가서 죽인다고 하는 것을 딱 막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내게 저 시므이를 통해서 듣게 하는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으로 들으니까 받으니까 사람과 시시비에서는 다 벗어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계시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저희도 많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래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참 오해할 일도 많고
네.
이렇게 마음을 닫을 일도 이렇게 많은데 바람 한 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듣게 되고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우리 집사람 저를 참 무시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는 막 화가 나고 열이 이렇게 많이 받쳤는데
네.
아,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무시당할 짓을 하는데 무시당하는 건 싫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또 하나님으로 듣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이 소리를 듣게 했을까? 아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자매님이 상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상처라는 것은 약한 사람일 때 이제 상처를 그쵸. 입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남편을 통해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풀어 넘어가게 될 때 마음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튼튼해지면 어떠한 게 상처를 입지 않겠죠.
네.
그래 하나님 우리 자매님 남편을 통해서 마음을 튼튼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네. 이 남편의 하염없이 마음 열기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 자신의 마음이 다쳐간다는 자매님께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부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다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 없는 데서 모든 네. 문제가 발생한다.
네.
네.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저는 남편이지만 하나님을 바꾸면 바꾸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네.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고요. 또 우리 형제도 하나님의 아내를 바꿔줄 걸 믿는다면 또 아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또 하지 않아도 이제 될 거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요.
네.
특히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이 준 남편이고 또 세상하고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결혼이 다른 것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안 맞아서 이제 결국은 헤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맞지 않는 사람들. 신혼이다 보니까 잘 맞춰서 나가다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나가는 법을 우리는 안 맞지만 이제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법을 배우면 가면 갈수록 예, 좋아지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네.
저희 부부도 100% 안 맞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춥다고 하면 꼭 우리 집사람 덥다고 하고요. 내가 덥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 춥다고 하고. 꼭 약 올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와 종을 통해서 맞추는 법을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100% 안 맞는데 100% 맞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믿음의 세계를 우리 자매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으로 우리 자매님이 또 마음도 튼튼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와 너무 다른 남편, 나와 너무 다른 아내, 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신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동규 이상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별을 따오거든 난 어두움을 담아올게. 너의 별이 내 안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너의 미소가 환히 올라 달로 뜬다면 너를 안아 내 품은 밤이 돼야지. 밤은 그저 어두움이 아닙니다. 별을 품고 달을 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신지혁이 부르는 시소타기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know.